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고 또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두 여인의 만남의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러한 신자된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서로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만나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 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뭔가 하면은 이 복음서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그 말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이제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 이야기도 두 복음서가 내용이 전혀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잉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걸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처럼 이 두 복음서 모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난 걸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안 나오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들은 갖다 꿰맞추면 얼마든지 얘기가 또 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꿰맞추냐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둘 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래버리면은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 찾아와 경배한 것도 동방박사가 찾아와 경배했고 또 목자 찾아왔다. 둘 다 봤다. 이래버리면은 뭐 그렇게 맞추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죠. 또 사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꽤 맞추면서 보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떤 기사가 사실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 성경을 꽤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 자꾸 이걸 그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꽤 맞추면서 봐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 성경을 존중하고 또 성경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태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둘 다 나타나서 예수님 잉태 소식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경배한 것도 동방박사, 목자 다들 와가지고 경배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나 누가 하나씩 빼먹고 기록을 했느냐? 또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둘 다 나타난 것이라면은 마태는 왜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 얘기 안 하고 누가는 왜 요셉에 나타난 천사 얘기 안 하느냐? 또 이런 식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그런 기사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는 그 네 복음서, 사복음서들이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서가 서로 각자의 시각에서 고유한 특성적인 그런 시각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내용에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좀 재미가 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이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헤롯이 두 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인 일, 그런 일도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또 똑같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빼먹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복음서들이 서로 독특성을 가지고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마태복음 다 강의를 끝마쳤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증거를 한다겠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 자손으로 온 유대인의 왕이라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유대인이 기다린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는 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그런 일이나 또 두 살의 남자아이가 죽은 그런 일을 기록하면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그걸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말씀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누가복음의 그 독특성을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 다윗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천함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권세가 없는 비천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증거하는 게 누가복음의 독특성이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낮은 신분의 목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자가 예수를 경배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이런 독특성을 생각하고 본문을 보게 되면은 누가가 왜 이 두 여인의 만남과 또 주를 찬양하는 데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이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그 마리아가 잉태한 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인은 낮은 그 신분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를 찬양한다면은 차라리 그 제사장 사가랴나 요셉이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낮은 신분의 두 여인을 만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을 하게 하는 것, 그런 기사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누가가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느냐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낮아진 분으로 오셨다는 것, 그걸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시고 또 비천함을 입고 오셨다는 걸 잘 아시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비천한 분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그 비천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낮아짐이나 비천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반대된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그 만남에서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모습이 나와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두 여인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을 낮아진 분으로 알고 있고 비천한 분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너희가 서로 만났을 때에 너희들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이걸 이제 묻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이 두 여인의 만남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 이걸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만남은 서로 대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여인의 신분과 위치가 서로 크게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 지도층 계급이에요. 제사장은 유대인의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더군다나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앞에서 말하기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많은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작은 시골 마을에 그냥 그 살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많은 그 격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엘리사벳은 그런 높은 신분에다가 또 나이가 많은 그런 뇌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보면서 할머니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그 당시 여자가 혼인한 나이가 보통 14에서 15세쯤 그게 보통 혼인의 나이였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마리아는 14세나 15세쯤 되는 그런 어린아이 처녀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만 중학생이죠, 그냥. 이처럼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 신분이나 연령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그 동떨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예요. 많은 격차가 분명히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높은 위치에 있는 지금 주고 우리 말하면 엘리트에 속하는 그런 여자고 마리아는 낮은 계층 그런 여자란 말이죠. 이처럼 이제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그 관계란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그 시각 보면은 둘이 함께 어울리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럴 그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를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를 했습니다. 보면은 차라리 둘이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요한을 잉태했다.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가문 예수 나오는 오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어떤 상식이나 또 생각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번듯한 제사장 가문을 제출시키고 별것 아닌 시골 여인의 그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목수의 집안에서 나게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 조건과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믿지를 아니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일하신 믿나, 그 말은 내게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조건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신자는 결국은 자기에게는 세상적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생각지를 않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조건을 생각지 않고 그냥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주만 바라본 두 여인의 만남에서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한 대로 세상 조건으로 큰 격차가 두 여인이 이제 서로 만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막 축하하면서 아이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오히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을 해요. 그 42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높여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입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주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엘리사벳이 설사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주라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시골 작은 마을에 나열인 아이 여자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설사 그 아이가 주라는 걸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은 지금 엘리사벳은 자신과 마리아의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런 그 차이도 있어요. 두 여인이 똑같이 좀 아이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 시각에 보면은 두 그 아이를 잉태했지만 그 두 여인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은 복받은 일이고 얼마 축하받을 일입니다. 아이가 없는 집안에 그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포기한 그런 상태인데 아이를 잉태했다. 이건 정말 그 축하할 만한, 뭐 한턱 두턱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고 기쁠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한테는 다르다 말이죠. 처녀고 약혼한 몸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한 걸 보고 아이 처녀가 잉태를 해? 비난을 해도 될 만한데 그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마리아를 향해 도무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이 나올 수 없는 게 엘리사벳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엘리사벳이 다른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오직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 그 아이만 바라본 결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나의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신분 그런 건 전혀 돌아보지 않고 다만 주만 바라보고 있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데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래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벳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은 자신과 등 이웃을 세상적 조건과 힘을 따지고 따지면서 대하고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만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란 얘기예요. 이건 어떤 인격의 조건, 성품의 조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생명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음으로 보나 자신보다 한참 부족한, 한참 아래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마리아를 반갑게 마저 부족해가지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엘리사벳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주라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를 맞이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리아가 오자 복종해서 아이가 뛰놀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는 요한 그 아이가 마리아가 오니까 그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고 뛰놀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도 그 엘리사벳의 큰 기쁨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막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사벳의 그 마리아에 대한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그런 자기 처지였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에는 아이는 없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사벳이 자기 그 뱃속의 아이를 얼마든지 애지중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한 아이는 전 생각지 않고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마리아 잉태. 그 마리아 잉태를 기뻐하면서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복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 엘리사벳이 어떤 세상적 조건과 신분을 따지며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면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보다도 내가 잉태한 아이를 더 귀히 여겼을 거예요. 그게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내게 나아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참 황송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처럼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귀한 것이 아니고 그 잉태한 주가 귀하다 그것이죠. 주의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그게 엘리사벳의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엘리사벳을 통해서 뭐 좀 생각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들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존귀하고 높으신 분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신명의 그 주가 함께한 사람이 신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나고 그런 관계에서 서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결국 그 주님 때문에 서로에게 높이는 것이 마땅한 관계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두 여인의 만남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 살아가는 걸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는 이러한 것이 이웃을 높이는 것이고 바로 이게 주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사벳에 이어서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주님의 찬양이 이제 4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46절, 8절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리아 역시도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자기 처지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건 생각지도 않고 자기 뱃속에는 그 아이의 주인님에 대한 관심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자기 비천을 돌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걸 본 마리아는 그 자기에게 잉태되어 있는 그 주가 세상에 와서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구주를 기뻐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가 할 일은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는 얘기죠. 비천한 나를 돌보신다. 그게 주의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비천한 나를 돌본다는 얘기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내가 주로 인해서 높임받게 된다. 그 뜻이 있죠. 이것은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라고 지금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 이런 식으로 높임받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그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51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뜻이었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 찬양인데 바로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처럼 마리아가 바라보는 주님은 전능하신 팔로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는 그런 분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분이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런 분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과연 이런 일을 하셨냔 말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사람을 내리치시고 깨버리시고 비천 높임받고 이런 일이 있었냐는 얘기죠.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일 하셨다면은 지금 세상에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후나 세상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교만한 자가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있고 부자가 근설에 빵빵 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 이런 격전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지금의 사회죠. 그런데 마리아는 왜 주님을 그 향해서 그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교만과 권세 또 부자 이러한 얘기는 실제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권세를 가져서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부자로 살면은 인생 행복해질 거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권세와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참된 생명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 권세고 재물입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시 사회적인 신분, 자기 위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기를 바라보고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비천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은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사망에 처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비천한 사람이고 부자도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내리치시는 또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 생명을 사지를 못하죠. 돈이 많은 뭐합니까? 그걸로 영생을 사지를 못하고 천국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 앞에서 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께 나온 빈손이 되는 것이죠. 돈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까? 가진 게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빈손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미국에 갈 때 우리나라 돈을 몽땅 가지고 가도 아무짝 쓸모없는 거. 빈손이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권세 있는 자, 부자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비천한 자만 남아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비천한 자리에 있는 죄인을 구함으로써 생명에 속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말하는 비천을 높이시는 주의 일이 된다 그 말이죠. 이처럼 마리아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주가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주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권세를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을 원하기보다도 생명을 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찬양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비천하고 배고파 줄이는 그런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 자리에서 나를 높이시고 좋은 것을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를 실제로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게 하고 좋은 걸 줘서 배부르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육신이 높아지고 잘 되는 걸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비천한 나를 높여준 그 주의 은혜를 실감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우린 동일하게 똑같이 주의 은혜로 누리고 있고 높임받는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자꾸 이 땅의 것을 배부르고 싶은 그런 우리 욕심이 그 같은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들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주님께로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 신분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를 믿는 믿음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이러한 주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 조건과 신분의 관계를 다 떠나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만나는 거죠. 이러한 만남에서 이제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엘리사벳이 자기의 신분 위치를 돌아보지 않은 것? 이것이 교만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기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자기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잉태된 주만 바라보고 있죠. 그 주가 나의 어떤 분이냐?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복되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 처지를 다 초월해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로 말미암아 나 존귀한 자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복되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처지와 사회적 신분과 그런 걸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나를 복되다. 그런 말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나를 복된 은혜로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증거치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제 마음이 이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생명의 마음을 두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면은, 뭐 이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돈 벌고, 이 땅에 누리고 있고, 이걸로 나를 복되다 보지 마시고요. 사망에 처한 나를 예수님이 그런 날 일으켜서 생명으로 집어넣으신, 그래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그런 걸로 나를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 있든지 간에 그게 정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만남에서 뭐가 보여주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린 모두가 다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세상에서 위치나 뭐 가지고 있는 다 각기 다르겠지만은 말씀하에 들어가면은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사망에 처한 그런 비천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복된 대로 만나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오고 출세해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복된 자로 서로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 복에 차별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복된 자가 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될 그런 관계란 얘기입니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각은 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당신은 이런 복을 못 받았다. 자꾸 이런 차별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는 잘된, 나는 못됐으니까 나는 복이는 복이 안, 복이 없다. 이런 차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또 세상적인 조건이 기준되어 가지고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하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누구 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내가 비천 존재란 그 안에서 이 땅에 걸치고 있는 그런 조건과 모든 것 다 우리가 내려놓고 다 떨쳐버리고요. 이 비천 나를 예수님이 존귀하겠다는 것,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함께한 모든 성도가 주로 말미암아 존귀함 받았다는 그런 시각에서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찬양이 함께 나와져야만이 바로 이것이 주를 믿는 사람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를 믿노라, 예수가 누구시다, 이런 분이다, 백날도 알고 있고 머리 담고 쓴 뭐합니까? 그 예수를 알고 만났고 그 예수를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그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증거되지 못하고 표출되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를 믿고 있는 것이냐? 내가 정말 주를 알고 만났는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우리에게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엘리사벳의 그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보시면서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에 항상 주를 믿는 자로 만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서로를 복되다고 그렇게 높이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여인의 만남과 또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이고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비천한 자로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조건, 신분 아무짝에 필요가 없고 오직 죄 아래에서 죽어야 될 비천한 자가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이러한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분이 되고 또한 주로 말미암아 생명에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받은 바 된 은혜고 또한 주님으로 높임 바 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마다 이 은혜만 마음에 두고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할 때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내놓지 않고 오직 함께 주님으로 복받은 오직 그 은혜만을 내어놓고 또 주를 높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